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5일 금요일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VOA 뉴스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이 1년 가까이 표류한 끝에 협상 시한을 일주일 남기고 24일 타결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날 오는 1월 1일부터 유럽연합과 임시적으로 무관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면서 재정과 국경, 법, 통상, 수역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국민투표로 유럽연합 탈퇴를 결정한 지 4년 6개월 만에 영국은 완전히 유럽연합과 결별했습니다. 또 세계 경제에 잠재적으로 큰 충격을 줄 수 있었던 노딜 브렉시트, 즉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유럽연합과 결별하는 사태를 피했습니다. 영국은 지난 1월 31일 이미 유럽연합을 탈퇴했지만 혼란을 우려해 올 연말까지 유럽연합과 새로운 협정을 맺기로 하고 기존의 무역 질서를 유지하면서 협상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1억 회분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미 정부는 23일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를 통해 화이자 코로나 백신 1억 회분을 추가 구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합의에 따라 화이자는 최소 7천만 회분을 내년 6월 30일까지 제공하고 7월 말까지는 1억 회분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 정부는 이번 구매로 미 국민 2억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추가 구매 합의로 미 정부가 화이자에 지급하는 금액은 19억 5천만 달러입니다. 화이자의 엘버트 불라 최고 경영자는 추가 구매 백신 1억 회분으로 미국은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고 코로나 사태를 더 빨리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니 독살 기도 사건에 러시아 정부 당국이 개입했다고 미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23일 성명을 통해 러시아 연방보안군 FSB 요원들이 나발니를 암살하기 위해 신경작용제 노비촉을 사용했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러시아의 개입 외에는 나발니 독살 시도에 대한 타당한 설명이 없다면서 물론 푸틴 대통령과 러시아 정부는 반대로 믿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국무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화학무기 금지기구 OPCW의 지난 10월 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세계 화학무기 감시기구인 OPCW는 나발니에게서 채취한 생체의학 시료를 검사한 결과 노비촉 계열의 신경작용제가 검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에 대해 나발니가 미국의 극진한 대접을 즐기고 있다며 그를 죽이려 했다면 이미 끝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정적으로 알려진 야권 지도자 나발니는 지난 8월 러시아 국내선 비행기에서 독극물 중독 증세를 보이며 혼수 상태에 빠졌고 이후 독일 병원으로 이송돼 회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의결한 2021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하원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 법안이 우리의 참전 용사들과 군대의 역사를 존중하지 않는 조항을 포함하며 국가 안보와 외교 정책에서 미국을 우선하려는 우리 행정부의 노력과 모순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선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한국, 독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철수에 관한 대통령의 능력을 제한하는 조항이 나쁜 정책일 뿐 아니라 위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약 7,400억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은 이달 초 하원과 상원에서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함에 따라 의회로 다시 법안이 넘어오면서 양원은 다음 주 거부권 무효화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공화당과 민주당 지도부가 합의해 의회를 통과한 약 9천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부양 법안에 대해 국민 지원금 액수를 1인당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정부가 벨라루스 관리 40여 명과 기관 4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3일 이 같은 결정을 발표하며 미국은 벨라루스의 선거 부정과 인권 침해에 대한 독립적인 조사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재 대상에는 벨라루스 시위 강경 진압 책임이 있는 겐나디 카자케비치 벨라루스 내무부 1차관이 포함됐습니다. 또 벨라루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민스크 특별경찰특공대, 벨라루스 비밀수사국인 KGB 알파 등 4곳은 미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벨라루스 국민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기본적인 민주적 권리를 평화롭게 행사하려고 하고 있지만 국가는 거듭 폭력 진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운영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성인 예수가 태어난 날이죠. 한국에서는 성탄절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크리스마스는 원래 그리스도와 모임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전 세계 많은 사람이 함께 모여 성탄의 기쁨을 나누곤 하는데요. 올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각국이 규제에 나섰기 때문인데요. 한국은 1월 3일까지 5명 이상의 친목 모임이 금지되고 일출을 보기 위해 사람이 몰리는 국립공원, 해안 관광 명소를 폐쇄하고요. 식당에서 5명 이상의 단체 손님을 받으면 최대 $2,7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남미 페루는 크리스마스에 자동차 운전이 금지되고요. 중동 국가 레바논은 춤추고 술 마시는 곳인 나이트클럽에 갈 수는 있지만 춤은 못 춥니다. 크리스마스 식사 인원은 프랑스는 6명 이하, 칠레는 15명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하고요. 이탈리아는 16일 동안 지역 간 여행이 금지되고 밤 10시부터 통행 금지령이 적용됩니다. 이탈리아는 또 규칙을 색깔로 구분했는데요. 크리스마스 연휴에는 빨간색 규칙으로 식료품점, 약국, 미용실을 제외한 모든 상점을 폐쇄하고요. 28일부터 30일까지 주황색 규칙으로 외식은 여전히 금지되지만 필수업종이 아닌 상점도 영업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각 주정부 재량에 맡기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인 여행 제한 조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년보다 줄긴 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여행에 나섰는데요. 전미 자동차협회 AAA는 지난해보다 30% 정도 감소한 8,500만 명의 미국인이 이번 연말 연시에 여행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으로 인물 아메리카가 이어집니다. 오늘 인물 아메리카 시간에는 매년 성탄절이 되면 흘러나오는 캐럴 중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이죠. 흑인 가수 넷 킹 콜에 대해 전해드립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북한은 금요일 대부분 지역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1에서 2미터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 신해주는 영하 9도에서 영하 2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9도에서 영상 4도, 청진 지역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한 미 대사관 로켓 공격의 배후가 이란이라고 지목했습니다. 영국과 남아공화국 등지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잇따라 출현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도 영국 항공편의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말리아주 등 미군 재배치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한 로켓 공격 사건에 대해 언급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트위터에 이 불발 로켓탄 3발의 사진을 함께 올리고 이 로켓들이 이란에서 왔다면서 최근 이라크에서 발생한 로켓 공격의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최근 이라크에서 어떤 공격이 있었던 건가요?
네, 지난 20일 이라크 주재에 미국 대사관이 있는 수도 바그다드에 이른바 그린존에 20발 넘는 로켓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린존은 이라크 정부 청사 또 각국 외교 공관이 들어서 있어서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는 곳입니다.
그럼 인명피해는 없었던 건가요?
네, 미국인 인명피해는 없었고요. 이라크 보안군 한 명이 다쳤습니다. 또 미국 대사관 건물이 경미하게 파손됐습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며칠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배경이 있을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발언은 이날 미국의 최고 안보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 이어서 나왔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크리스 밀러 국방장관 대행,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 또 로버트 오브라이언 국가안보보좌관 등 이른바 국가안보회의 장관급 위원단을 만났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국인을 상대로 추가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의 우정어린 충고를 하자면 만일 단 한 명의 미국인이라도 사망한다면 이란은 대가를 받게 될 거라면서 심사숙고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얼마 전 미 해군이 미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견하기도 했죠?
네, 지난 21일 토마호크 미사일 154기를 탑재한 미국의 핵 잠수함 조지아호가 중동의 민감 수역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국 해군은 조지아호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해군이 작전 중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공개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공개한 걸까요?
네, 이란을 향한 경고성 무력 시위라는 분석입니다. 미 해군은 오함되는 이 성명에서 미국 해군과 동맹국은 모든 범위에 군사력으로 언제든지 적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는데요. 미국의 이 무력 시위는 다음 달 3일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 사망 일주기를 앞두고 나온 겁니다.
카셈 솔레이마니 사령관은 이란 혁명수비대 장군이었죠?
네, 이란 혁명수비대 특수부대인 쿠두스관 사령관으로 이란 군부의 실세였습니다. 지난해 1월 3일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 공항에서 미군 드론 공격에 암살됐는데요. 미국은 이 솔레이마니가 미국민과 미군을 상대로 곧 공격을 할 계획이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이란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 주장에 정치적인 의구심을 나타내면서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위험에 몰아넣는다고 해서 국내 정치 실패에 대한 관심을 돌릴 수는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이란은 항상 외교 공관이나 민간인 대상 공격을 반대해왔다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오히려 영내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중부 사령부도 성명을 내놨군요.
네, 이라크와 이란 등 이 중동, 중아시아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미국 중부사령부가 23일 이 로켓 공격에 관해서 성명을 내놨는데요. 중부사령부는 이 공격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불량 민병 조직이 자행한 게 거의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간인 살상을 피할 의도가 없었던 걸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지구촌이 새로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출현해 다시 잔뜩 긴장하고 있죠?
네, 영국에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가 속속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하고 있는데요. 중국도 그 대열에 합류하기로 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24일 발표했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영국 항공편의 운항이 중단되나요?
구체적인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보다 앞서서 영국에 있는 중국 비자 신청 사무소는 20일 다음 통지가 있을 때까지 업무를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미국 정부도 현재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 중단 문제를 놓고 논의 중인데요. 의견이 갈리는 걸로 전해졌고요. 일부주는 주 정부 차원에서 영국 출입국 시 검역을 강화하는 등의 조처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연말까지 영국과의 항공편 운항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더 강하다고 하죠?
네,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최대 70% 강하고요.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청소년은 비교적 이 취약 계층에서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영국 말고 다른 지역에서도 강력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왔다고요?
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최근 강력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사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처음 출현한 이래 지금까지 계속 변이를 일으키면서 여러 변종을 만들어냈는데요. 최근 영국과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종이 특히 강력해서 각국이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종과 영국에서 발견된 변종 바이러스가 다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에서 발견된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역시 전파력이 강하고요. 젊은 층에 많이 걸리고 있다고 합니다. 남아공화국 보건당국은 최근 코로나 확진자의 대부분이 이 변종에 걸렸고 1차 유행 때보다 더 빠르게 퍼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도 이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요?
네, 맷 헨코 영국 보건장관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영국에서도 이 남아공 변종 바이러스 두 건이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남아공을 다녀온 사람 두 명이 이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하는데요. 영국 정부는 남아공 여행을 제한하는 한편이 14일 안에 남아공을 다녀온 사람 또는 접촉한 사람은 자가 격리에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뜩이나 영국은 유럽 국가들 가운데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큰데요. 이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더 심각한 상황을 맞게 됐군요.
네, 영국은 현재 코로나 확산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 코로나 대응 조처를 취하고 있는데요. 수도 런던이나 잉글랜드 동부 지역 등 여러 지역은 최고 단계인 4단계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택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나 등교, 운동 등을 제외한 모든 필수 이동은 제약을 받게 됩니다.
여러 유럽 국가가 영국과의 국경을 단속하면서 대혼란이 벌어졌죠?
네, 유럽 각국이 이번 주 초에 영국에서 오가는 출입을 강화하거나 국경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특히 도버 해협을 통해 하루에도 수많은 이동이 이루어지는 프랑스 정부도 영국과의 국경 폐쇄를 발표해서 대혼란이 빚어졌었습니다.
프랑스는 이제 영국과의 이동 제한 조처를 풀었죠?
네, 일단 잠정 해제는 했는데요. 하지만 프랑스로 들어오려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입국 절차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진 절차가 너무 늦어져서 여전히 도로에는 화물트럭이 수천 대씩 줄지어 서 있는 등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 제약사가 내놓은 백신은 무용지물이 되는 건가요?
미국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주요 기업들은 자사가 개발한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 회사는 곧 효능을 입증하고 또 변종 바이러스에 맞는 새로운 백신도 곧 개발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소말리아 주둔 미군 병력 재배치 작전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네, 미국 정부가 동아프리카 소말리아에 나가 있는 미군 병력의 재배치 작전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 미군 재배치 작전을 옥타브 쿼츠 작전으로 명명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를 위해서 대규모 함단도 파견했군요.
네, 상륙 강습함인 USS 마킨 아일랜드, 그리고 수륙양용 수송함인 USS 서머셋, 또 USS 샌디에이고 등 이 세 척의 함정으로 이루어진 마킨 아일랜드 상륙 준비단, 그리고 제15해병대대가 지난 15일 소말리아 해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6일 먼저 배치되어 있었던 USS 허셜 우디 윌리엄스와 합류했습니다.
그럼 병력 규모도 상당하겠군요.
네, 약 5천 명에 달하는 병력이 육상, 해상, 공중에서 만일의 공격에 대비하면서 이 미군 재배치 임무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미국 정부는 소말리아에 파병한 미군을 철수하려는 건가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명령에 따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에 최대 정책 하나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 해외 파병 미군의 감축을 추진해왔는데요. 그 일환으로 이달 초 소말리아에 있는 미군 병력의 대부분 그리고 자산을 내년 초까지 철수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소말리아에는 미군이 어느 정도나 있습니까?
네, 약 700명입니다. 이들은 주로 소말리아 정부군 훈련 그리고 또 알샤바브 소탕 작전 등의 이 대테러 임무를 맡아왔습니다.
알샤바브가 어떤 단체인가요?
네, 소말리아를 거점으로 주로 이 케냐와 우간다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입니다. 현재 이 소말리아에는 미군 병력 외에도 아프리카연합병력 약 2만 명이 투입돼서 이 알샤바브 소탕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은 그동안 소말리아에서 전개한 대테러 전투에서 어느 정도의 전과를 얻었나요?
네, 미국은 지난 2017년 이래 지금까지 천여 명의 알샤바브 전투원을 사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알샤바브에 대한 공습 횟수도 지난 2017년 35차례에서 지난해는 63차례로 해마다 계속 늘었는데요. 올해는 지난 10일 50번째 공습을 단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미군 철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요?
네, 소말리아에서는 여전히 테러 공격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이 소말리아 중부 지역에서 자살 폭탄 공격으로 21명이 사망했고요. 또 같은 날 소말리아 접경 이 케냐 북동부 지역에서는 지역 관리가 테러범에 납치됐다가 참수된 채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현지 전문가들은 이 미군이 철수하면 테러 세력이 더 기승을 부릴 거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럼 소말리아에서 철수한 미군 병력은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 케냐와 지부티 등 인근 국가들에 재배치됐다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즉각 재투입될 예정입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째 대규모 사면과 감형을 단행했습니다. 이 감형과 사면 대상자 중에 주요 측근들이 포함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 인구 증가율이 최소한 120년 만에 가장 낮게 나왔는데요. 이유가 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면과 감형 조치를 단행했군요.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3일 총 26명에 대한 사면 그리고 3명에 대한 감형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전날인 22일 20명을 사면하고 감형한 데 따른 조치인데요. 대통령의 주요 측근들이 그 대상자에 포함되어 있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어떤 측근들이 사면받았나요?
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를 도왔던 폴 매너포트 씨, 그리고 로저 스톤 씨, 그리고 대통령 사돈인 찰스 쿠슈너 씨 등입니다. 이 매너포트 씨와 스톤 씨의 경우 이른바 러시아 추문의 핵심 인물들인데요. 앞서 사면받은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 그리고 조지 파파도플러스 씨에 이어서 이 러시아 추문의 주요 관련자들이 잇따라 처벌 대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러시아 추문이 뭔지 다시 한번 되짚어보죠.
네, 이 러시아 당국이 2016년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트럼프 당시 후보 진영이 유착해서 당선에 도움을 받았다는 의혹이 바로 러시아 추문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조사를 했고요. 로버트 멀러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벌였는데요. 이 매너포트 씨는 당시 공화당 선거대책위원장이었습니다. 이 특검 수사 결과 기소를 했던 첫 번째 인물 중에 한 명이었는데요. 이 매너포트 씨는 이 밖에도 금융사기와 탈세 같은 죄목으로 7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스톤 씨에 대해서도 살펴보죠.
네, 이 로저 스톤 씨는 정치 전략가이자 작가입니다. 워싱턴 정치권 주변에서 이익단체나 기업들의 활동을 돕는 로비스트로 오랫동안 일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과의 30년이 넘는 친분을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대선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 추문 관련 허위 진술과 매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서 3년 4개월형을 확정 선고받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이 감형을 단행해서 수감을 면제해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사면까지 받은 겁니다.
대통령 사돈인 찰스 쿠슈너 씨는 어떤 경우인가요?
예, 쿠슈너 씨는 트럼프 대통령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의 아버지인데요. 탈세 그리고 증인 협박, 불법 정치자금 공여 같은 혐의의 유죄를 인정해서 지난 2004년에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을 했었습니다.
이번 사면 조치에 대해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예, 대통령이 사면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부 언론과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고유 권한으로 측근들한테 혜택을 주고 관련 수사 결과를 훼손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이 차기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달 20일 이전에 이 추가적인 사면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주요 매체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예, 대통령의 사면권을 없애자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이 특정 정파가 사면권을 범죄 집단의 도구로 허용한 거라고 크리스 머피 상원의원이 트위터를 통해 주장했는데요. 이 사법적 수단으로서의 사면권의 효용보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험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의 사면권 조항을 헌법에서 없애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 소속 정당인 공화당의 시각은 어떤가요?
공화당 일각에서도 강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 일은 속속들이 썩었다 이렇게 벤세스 상원의원이 성명을 통해서 주장했는데요. 이 매너포트와 스톤 같은 중범죄자들은 극악하고 반복적으로 법을 어겼고 미국인들의 해를 끼치는 인물이기 때문에 사면받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이민 정책을 바꾸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는 말이 바이든 당선인 측에서 나왔군요.
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수정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전망했습니다.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내정책위원회 국장 지명자 그리고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부장관 지명자가 이번 주 스페인어 통신사 EFE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국경 주변의 상황이 하룻밤새에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라이스 지명자는 말했습니다.
어떤 맥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건가요?
예, 남쪽 국경 상황을 언급한 겁니다. 이 중남미계 이주자들의 주요 유입 경로가 되는 곳인데요. 이 트럼프 행정부는 이곳에서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 장벽 건설 사업과 함께 통제 강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 멕시코 대기 정책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중남미계 이민사회와 민권단체들이 이런 정책에 철폐를 요구해왔습니다.
멕시코 대기 정책이 뭔가요?
예, 남쪽 국경을 통해 미국에 들어와서 망명 신청을 하려는 사람들을 일단 멕시코에 머물게 하는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민법원의 판단이 완료될 때까지 입국시키지 않고 멕시코 땅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미국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1월부터 공식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을 철폐하라고 민권단체 등이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예, 해당자들이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 갖가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민권단체인 미국 시민자유연맹 ACLU가 이런 내용을 소장에 적어서 이 멕시코 대기 정책의 시행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냈는데요. 이 소송이 현재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간 상태입니다.
이런 조치를 고치는데 시간이 걸릴 거라고 당선인 측 고위 인사들이 말했는데요. 바이든 당선인 본인의 입장도 알려졌나요?
네, 실제로 시행하기까지는 아마 6개월 정도 걸릴 거라고 델라웨어주 윌밍턴에 모인 취재진에게 밝혔습니다.
그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는 근거는 뭡니까?
예, 해당 사안을 더 낮게 바꾸는 게 목적이지 더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간표를 구체적으로 짜야 한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망명심판 전담판사들이 더 많은 사례를 다루도록 예산을 챙길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조치를 수정하려면 멕시코 측과도 협력해야 하는 사안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 측과 이미 관련 사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바이든 당선인은 말했는데요. 이 미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양측이 망명에 대한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질서 있고 인도주의적인 새로운 이민 접근법이 가능하도록 국경 기반 시설과 역량을 확충할 것을 약속했다고 앞서 공식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현재 남부 국경의 이주자 유입 현황은 어떻습니까?
예, 불법 월경의 적발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기준으로 전달보다 30% 증가한 것으로 세관 국경보호국 통계에 나타났는데요. 지난 11월에도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 같은 수치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 인구 증가율이 크게 낮아졌다고요?
네,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7월 1일 사이 1년 동안 미국 인구 증가율이 최소한 12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22일 공개한 자료에 드러난 수치인데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0년 단위로 계산한 인구 증가율도 기록적으로 낮아졌다고 워싱턴 DC에는 정책연구기관 브루킹스 연구소 측이 해설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죠. 작년부터 올해 사이 인구 증가율이 얼마인가요?
0.35%로 나왔습니다. 이 센서스국이 올해 7월 기준 미국 전체 인구를 약 3억 2,900만 명으로 추산한 걸 고려하면 1년 동안 인구가 110만 명 늘어난 건데요. 이 같은 인구 증가율은 21세기 들어서도 가장 낮고 20세기 전체를 돌아봐도 최저치라고 브루킹스 연구소의 윌리엄 프라이 선임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20세기가 시작된 이후 120년 동안은 이번만큼 연간 인구 증가율이 낮은 적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인구 증가율이 낮아진 이유가 뭔가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첫 번째는 이미 수년 전부터 지금 미국의 인구 증가세가 정체기에 들어가 있다는 점인데요. 이민 제한 정책과 함께 출산율이 떨어진 것이 그 근본 원인입니다. 나머지 한 가지 요인은 코로나 사태인데요. 올해 들어서 코로나 관련 사망자가 대규모 발생한 게 인구 증가율 둔화를 더욱 심화시켰다고 프라이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33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24일 현재 존스홉킨스 대학교 자료에 집계된 수치인데요. 서부에 있는 와이오밍주 인구가 57만 명 정도니까 한 주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된 겁니다.
이전에도 대규모 팬데믹이 있지 않았나요? 당시의 인구 변화는 어땠습니까?
네, 20세기 초에 스페인 독감이 한창 유행했었는데요. 지금보다 인구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1918년부터 1919년까지 1년 동안 0.49% 인구 증가율을 기록했는데요. 당시에는 이 팬데믹과 함께 제1차 세계대전으로 대규모 미군 병력이 해외에 주둔 중인 상황이었는데도 이번만큼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럼 작년부터 올해 사이에 인구 변화를 지역별로 한번 살펴보죠.
네, 미국 전체 50개 주 가운데 인구가 줄어든 곳이 16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 초기에 바이러스 확산 중심지였던 뉴욕주가 대표적인데요. 뉴욕주에서는 작년보다 인구가 12만 6천 명 줄어서 0.65% 감소율을 기록했습니다. 이 뉴욕주는 지난 2016년 이래 계속 인구가 줄어드는 추세이긴 하지만 올해는 이전보다 감소폭이 훨씬 컸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를 주요 원인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뉴욕 외에 또 어떤 지역에서 인구가 줄었나요?
뉴욕 다음으로 인구 감소율이 높은 곳은 0.63%를 기록한 일리노이주입니다. 그 다음은 0.61% 줄어든 하와이주고요. 웨스트버지니아 0.58%, 미시시피 0.38% 순으로 인구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미국 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인구가 줄었는데요. 1년 동안 0.18% 감소를 해서 올해 7월 현재 캘리포니아주 인구는 3,930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인구가 반대로 늘어난 것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아이다호주의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는데요. 작년보다 인구가 2.1% 늘어난 18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애리조나 1.8%, 네바다 1.5%, 유타 1.4%, 텍사스 1.3% 순으로 인구 증가율이 높았습니다.
센서스국이 올해 실시한 인구조사 결과를 확정 발표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공개한 연간 인구 증가율 통계는 2020 인구조사와는 별도로 시행한 작업이었습니다. 올해 센서스국은 10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 집계를 진행한 뒤에 자료 분석 작업을 한창 진행 중인데요. 확정 통계가 나오면 연방 하원 선거구 조정이나 예산 배정 등의 근거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인물 아메리카가 방송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이 있기까지 중요한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인물 아메리카 시간입니다. 노시창입니다.
이은경입니다. 올해도 여김없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교회에도 거리에도 크리스마스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캐롤 중에는 부드럽고 감미로운 목소리의 흑인 가수 네킹콜의 노래도 예나 지금이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본명은 나다니엘 애담스 콜인 네킹콜은 미국의 스윙이라는 음악이 유행하던 시절 가장 뛰어난 가수 중 한 사람이며 가장 영향력 있는 피아니스트에다가 인기 있는 악단의 단장이기도 했습니다.
지옥 같은 명 발라드곡을 부드러운 바리톤 음색으로 부른 넷 킹 콜. 그는 수많은 히트곡들로 팬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넷 킹 콜 쇼의 진행을 맡아 최초의 전국 텔레비전 바라이어티 쇼를 진행한 아프리카계 미국인이기도 했습니다.
콜은 1919년 3월 17일 미국 남부 엘라바마주 몽고메리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침례교 목사였고 어머니는 교회 성가대 감독이었습니다. 콜은 4살 때부터 어머니한테서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10대 초반에는 정식으로 피아노 교습을 받았지만 결국 그것은 젖혀놓고 자신이 좋아하는 재즈로 돌아섰습니다. 그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음악인은 당시 유명했던 재즈 피아니스트 얼 하인스였습니다.
15살이 되자 콜은 학교를 아예 그만두고 재즈 피아노 연주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순회하는 악단을 따라다니며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콜은 킹콜 트리오라는 악단을 조직했습니다. 악단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공연을 했습니다. 1943년 드디어 이들의 곡 That Ain't Right, 그건 옳지 않아요가 인기곡 순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Baby, baby, what is the
matter with you? 1944년에는 콜이 아버지의 교회 설교에서 따온 내용으로 만든 Straighten Up and Fly Right, 똑바로 서고 바르게 날아가가 다시 한번 인기 차트에 오릅니다.
이어 이들 트리오는 크리스마스 고전 The Christmas Song, 발라드 곡인 For Sentimental Reasons, 감상적인 이유로 당신을 사랑해요라는 뜻인데요. 이들 곡으로 팝 히트 인기 순위 정상으로 올라서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가 되자 콜은 전국적으로 인기 있는 가수로 떠올랐습니다. 네이처 보이, 모나리사, Unforgettable, Too Young 등 그의 노래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They try to tell us we're too young, too
young to really be in love. 대형 가수가 된 콜은 당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던 연예인들 루이 암스트롱, 엘리 피츠제럴드, 작곡가 넬슨 리를 등과 어울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시대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배우 프랭크 시나트라 같은 연예인들과도 친구가 됐습니다.
한편 넷 킹 콜은 흑인 가수로서 민권운동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주 인종차별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특히 남부지방 공연에서 흔히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1956년에는 알라바마에서 공연을 하다 백인 우월주의자들로부터 공격을 당했습니다. 흑인들은 흑인들대로 그가 인종차별의 미온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콜은 어디까지나 연예인이지 인권운동가는 아니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1950년대 후반 인기 차트에서 콜의 위치는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하락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60년대 초가 되자 그의 인기는 다시 급상승했습니다. 1962년 컨트리풍의 노래 램블린 로즈, 덩굴진 장미는 빌보드 순위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듬해 봄 새로 나온 경쾌한 노래 도우즈 레이지 헤이지 크레이지 데이즈 오브 서머는 팬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제목을 직역하면 게으르고 몽롱하고 미친 여름날들이라는 뜻입니다. Days of soda and pretzels and beer. Roll out those lazy, hazy, crazy days of summer. Dust off the sun and moon and sing a song of cheer. Just fill your basket full of sandwiches and weenies. Then lock the house up. 콜은 한국 민요 아리랑도 불렀습니다. 그는 1963년과 1965년 해외 순회 공연 중 서울을 방문해 아리랑을 한국말 가사로 불러 한국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코케이로 No more 간다 나루 보리코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모카소 팔비앙난다 아리랑 콜은 1956년 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텔레비전의 버라이어티 쇼 진행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더 네킹 콜 쇼라는 이 프로그램은 카운트 베이시, 패기리, 세미 데이비스 주니어, 토니 베넷 등 당시 유명 연예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쇼 프로였습니다.
The Nat King Cole Show from the Sands Hotel in Las Vegas.
Live girl. 그러나 불행히도 그 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콜은 그 이유를 전국적인 규모의 스폰서, 즉 광고주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형 스폰서들이 흑인이 진행하는 TV쇼에 광고를 싣기 꺼려하는 당시의 현실을 잘 말해주는 현상이었습니다. 그 쇼는 사라졌지만 콜은 여러 가지 텔레비전 쇼에 계속 출연했습니다.
네킹 콜은 1940년대 주로 자신의 이야기를 엮은 한 영화에서 조그마한 배역을 맡으면서 영화에도 진출했습니다. 1957년의 영화 이스탄불에서는 꽤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같은 해 나온 차이나 게이트라는 전쟁 영화에도 출연했습니다.
그가 큰 역할을 맡은 또 다른 영화는 1958년 개봉된 세인트루이스 블루스였습니다. 1965년 제인 폰다, 리 마빈 등과 같이 출연한 해학적인 서부 영화 캣 벨로우는 그의 마지막 영화가 됐습니다. He has the smile of an angel. Fights like the devil. The eyes of an angel. Fights like the devil. She's mean and evil through and through.
1964년 네킹 콜은 폐암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인들에게도 사랑을 받는 최초의 흑인 음악 예술인으로 30년간 미국 대중음악에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는 결국 1965년 2월 15일 불과 4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거행된 그의 장례식에는 로즈마리 클루니, 프랭크 시나트라, 잭 베니 등 당대의 정상급 연예인들이 찾아와 그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콜은 불과 17살에 나딘 로빈슨과 결혼했으나 1948년 이혼했습니다. 콜은 그 후 가수인 마리아 호킨스 엘링턴과 결혼해 다섯 자녀를 키웠습니다. 셋은 이들 사이에서 난 자녀들이고 둘은 입양했습니다. 친딸인 나탈리 콜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여러 개의 그래미상을 받는 정상급 가수가 됐습니다.
타계한 지 반세기가 넘었지만 그가 남긴 노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킹 콜의 크리스마스 송은 매년 이 시기가 오면 거듭 되살아나는 성탄절 클래식입니다. Although it's been said many times, many ways, Merry Christmas to you. 인물 아메리카. 이 시간에는 감미로운 목소리의 흑인 가수 네킹 콜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영화를 통해 재미있는 표현을 알아보는 시네마 잉글리시가 이어집니다.
웰컴 백 투 시네마 잉글리시 유 가이즈. I'm your host Evelyn. 영화를 통해 원어민들이 쓰는 표현 재밌게 배워보는 저희 VOA 시네마 잉글리시 코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19년 개봉한 영화 Spider-Man Far From Home 보면서 표현 한번 배워볼게요. 고등학생이지만 숙제보다는 세상을 구하는 일이 늘 앞섰던 스파이더맨, 피터 파커. 그는 여름을 맞아 학교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떠나게 되고 이번만큼은 영웅의 역할을 뒤로하고 휴가를 즐기고 싶어합니다. 특히 이번 여행을 통해 평소 좋아하던 친구인 메리 제인과 좀 더 가까워져 보려 노력하는데요. 이 장면의 대화 함께 들어보며 오늘의 표현 I'm messing with you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really pretty.
Therefore, I have value.
No, that's not.
I'm messing with you. You look pretty too.
I'm just messing with you. Mess with something or someone means meddling with someone or something to cause trouble. Mess with someone 하면 장난치다, 짓궂게 굴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럼 mess with something 할 경우에는 망가뜨리다라는 뜻이 되겠죠? I'm just messing with him 하면 나는 그에게 장난을 치는 것뿐이야. 또 Don't mess with my hair 하면 내 머리 망가뜨리지 마, 내 머리 건드리지 마 라는 뜻이 되겠죠? 모처럼 휴가를 즐기고 싶은 스파이더맨이었지만 그 앞에 닉 퓨리가 등장해 도움을 요청하고 정체불명의 조력자 미스테리오까지 합류하게 되면서 전 세계를 위협하는 새로운 악당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처하는데요. 스파이더맨은 과연 제대로 친구들과 유럽 여행을 즐길 수 있을까요? 오늘의 표현 I'm messing with you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You look really pretty.
Therefore, I have value.
No, that's not right.
I'm messing with you. You look pretty too.
오늘의 표현은 장난 좀 쳐봤어. I'm messing with you 였습니다. 영화를 통해 표현 배워보는 Cinema English.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Cinema English.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도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